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보면 저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을 따라 죽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일은 성경 전체 사상과는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그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부름과 사라가 그 이삭을 잉태하는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든 것을 보면 이 믿음이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서 제시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우리의 책임 부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뒤쫓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설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동원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동원되고 있는데 거기 말하는 믿음도 개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로마서 3장에 가면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1절과 22절을 보시면 21절은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22절은 하나님의 의란 뭐냐?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라 이겁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 속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지은 바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이 구원이라 이런 설명이 하나 있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 구원을 얻는다라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둘은 같은 설명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의 설명입니다. 지금 구원에 관한 설명에서 초점이 되는 건 뭐냐면 이 구원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인과 조건을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자비, 긍휼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는 이 통치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은혜로 부르십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 언제나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거랑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가 동격이라니까요. 좀 더 볼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예수를 믿어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할 때부터 많이 했던 거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구원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한다고요? 의와 믿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의로우신 통치와 의로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함을 얻는다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구원에 나타나서 그 구원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우리 이해합니다. 그럼 똑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똑같이 납득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게 그 어떤 그 이해의 그 문턱이 있다면 로마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4장 16절 이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목이 쉬어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목이 메요. 그 듣기는 거북하겠지만 내용은 중요하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가 평생에 설교를 중요한 설교를 본인이 느낄 때 중요한 설교를 몇 개 하는 게 없는데 이것만은 하고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몇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정신 차리시고 들어주십시오. 16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얻을 구원의 첫 그 효시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우리가 얻는 구원의 첫 효시가 되게 하는 대표적인 초점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 같이 그의 후손을 불러내리라 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그 약속을 실패치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율법으로 하지 않고 이 약속을 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건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말았다 할 때마다 그 약속이 성립됐다 취소됐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은 굳지 못하죠. 그 약속은 성공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 약속이 실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믿음이 조건이 아닌 것을 이미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일에 실패와 변개가 없게 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만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을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함으로써 그 뒤에 부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대표인물인 거예요. 어떻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은 창세기 17장 사건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믿음에 실패한 장면입니다. 그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첫 번째 그 선언을 받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6장에서 그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깹니다.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꾸중하러 오신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여러 모습을 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고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고쳐라입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이 그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무슨 괜찮은 짓을 한 것을 포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일 그럴 것이라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인용해야 맞습니다. 거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그 순종자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알거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 알죠. 그 이스마엘 낳고 이제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꾸짖고 계속해서 나오시는 말씀 중에 내가 네 몸에서 후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인가 확인했었죠. 심중에 웃으며 내 나이 100살이 다 됐는데 무슨 애를 이미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곧다우 말을 한 사람입니다. 무슨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리고 영시할 만한 어떤 조건도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인용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오히려 17절 다시 보셔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조건 없이 결과를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표현 속에는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결과가 생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긍휼과 자비와 능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쪽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아브라함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죠? 하나님을 믿어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은 것이 조건이 되어서 결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은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언제 내어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 전에, 어떤 조건과 원인을 만들 수 있을 때가 아닌 때 예수는 벌써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비와 긍휼과 복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이 통치에 우리를 부르시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말을 듣는 자, 부를 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복으로 다스리기로 하시는 영역과 그 통치와 거기에 속한 자들을 다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혼자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믿는 대상, 믿는 약속이 믿을만 해야죠. 믿음은 그 믿음이 어떤 그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믿은 것이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믿음 내용의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믿음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행위를 책임으로 가져야 할 자들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법칙으로 일하시는 통치권자가 있고 믿음으로만 통치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보다 넓은 의미의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과 답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왜 불의한 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의로운 자들을 압제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 질문이었다고요. 답이 뭐였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였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살죠? 죄 짓고 삽니다. 의인은 그러면요. 의인은 하나님이 불러내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로 한 자는 그가 가진 죄와 못남과 무능으로 살지 않고 그가 그것을 고치고 어떻게 회복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의롭게 거룩하게 복 주어 살게 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여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의지하여 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의인은 착하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그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내어 복받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의의 나라, 믿음의 나라로 불러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같은 얘기가 같은 식의 질문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볼 텐데 좀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력하여 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 시편 73편을 쓴 기자의 이제 뿔따구라는 불만은 뭐냐면 왜 악당은 평안하냐 이겁니다. 악당은 왜 평안하냐? 답이 뭐냐면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하니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뭘 깨달았냐면 이게 형통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형통이 아니더라. 우리 일일이 찾아볼 시간은 없고 로마서 1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이거예요. 부끄러움대로 버려두셨다. 버려두신 겁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고함 지르고 싶을 때 고함 지르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늘 그 담력을 가지고 공부 시간에 땡땡이 치는 그 부가 그렇게 부러웠곤 했습니다. 용기가 있고 자유를 사모하는 무슨 그 모험심과 독립심을 가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었다고 그러죠. 이 모자 찢어서 꼬매고 그죠? 호크 끌르고 가방 끈 빼고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건 병대고 호크 채우고 단정하게 다니는 게 그게 멋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에베소서 4장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허망하게 살고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욕심을 따라 사는 방탕에 방임했다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초대를 받지 못한 하나님이 복주고 긍휼과 자비로 간섭하지 않은 죄지은 인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놔둬라 그렇게 살다 죽게 예,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여 구원과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나라로만 결말을 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 살던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아직 그러기 전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자만 의인이요. 그 나라는 믿음이라는 규칙으로만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운명과 영생과 또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셔서 예를 들면 8절에 있는 바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대로 하자면 아브라함은 어떤 신비한 힘에 이끌려 하나님의 복주심과 긍휼과 자비로우신 은혜에 붙잡혀 자기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계획도 하지 못한 곳에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이 복된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살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복주심으로 그가 그를 기뻐 받으사 그에게 후사를 주셨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하면서 믿음으로 설명되는 이 모든 문제, 특별히 믿음을 가져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는가를 강조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의무요 특권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으로 나왔다. 사라를 봐라. 믿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부름을 받았으면 네가 이제 누군가를 봐라 이겁니다. 신명기 4장 같은 설명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말씀 봅시다.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를 순종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입국 허가 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입국 조건이 아니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조건으로 갖다 쓰지 마시고 책임과 특권으로 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을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 복 주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불렀다고요? 믿음으로 불렀다고요. 믿음이란 우리에게 조건이 없으되 복된 결과를 부여받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법칙이요. 그 통치와 그 영역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당연히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의무와 특권으로 우리는 세상과 등집니다. 믿음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본 모든 내용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상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여기에 불러서 여기에 속한 자들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그 우리가 누구냐와 필연적으로 맞물린 현실에 관한 얘기다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보세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0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냉엄하지가 않잖아요.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야 이거잖아요. 거기 길 가는 사람 이리 와보시오가 아니잖아요. 예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성경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지금 나열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네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긍휼과 자비의 대상 그 통치하에 들어와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온 것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불려왔는지, 여기에서 통용되는 법이 뭔지 알라 말해요. 당연히 세상을 외면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쳐다보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 탔나 비행기 탔나라도 알아야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멀미나면 잠깐 세워주세요. 내리겠어요가 통하지만 비행기 타고 가 잠깐만 좀 창문 좀 내려야겠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 머리 뒀다 어디 쓸 거예요? 호두 까먹을 때만 쓸 거예요? 그 머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지금 들어와 있는 곳, 너희를 다스리시고 너희를 복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여기 있게 된 그 모든 법칙,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성취 속에서,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너희가 받은 바 영광과 복된 운명과 너희의 특권과 책임 놓치지 마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승리해라. 너희의 받은 바 특권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너희의 책임을 너희의 자랑으로 알고 지지 말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라. 그런 권면들이 오늘 이 본문이 지시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복 주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은 이제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권리입니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하는 미련과 게으름과 시험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와 충성과 자랑과 열매가 있게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